샬롬,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오래된 영화 중에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한 천재 과학자가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와 미래를 여행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담은 영화인데요. 독창적인 스토리와 흥미진진한 전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 이 영화가 뮤지컬로 리메이크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영화는 예전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제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영화를 즐겨봤지만 성인이 돼서도 이 영화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재밌는 스토리 때문에 보기도 했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잘못된 과거들, 제 실수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저와 같은 이유로 사랑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범했던 잘못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잘못했던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의 실수는 범했으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서 후회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하며 외면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과거의 잘못이 바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오히려 현재 주어진 기회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억눌렸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재를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지 못해 후회로 또 좌절에 빠진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에서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의 동생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자신이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겼습니다. 그때 그는 엄청난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는지 성경에서는 그가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잘 와닿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 그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서의 절망은 깊고 절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망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절망만 해서는 그가 마주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오늘은 에서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의 잘못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그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에서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에 자신이 범했던 잘못의 뉘우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가 그렇게 절망에 빠져 울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인 야곱으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는 큰 분노를 느껴 상실감에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침으로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인하여 축복을 잃은 그 상실감에 그 결과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에서 이러한 모습이 36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36절을 보면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곱의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속이는 자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에서는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야곱을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복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서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야곱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억울해하며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야곱으로 인한 것일까요? 그는 선량한 피해자였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그가 잘못했던 건 야곱보다 멍청한 것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그 사건으로 돌아가 봐야 하는데요. 그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을 보면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냥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가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근데 때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죽을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하지만 야곱은 순순히 죽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거래를 요청하는데요. 이 죽을 줄 테니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래 요청이었지만 너무나도 배가 고팠던 나머지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팔고 죽 한 그릇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33절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하는데요. 34절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에서가 돌아올 때에 맞춰서 죽을 끓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죽을 요청할 때에 아주 담대하게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계획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장자의 명분과 축복이 야곱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속인 야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36절에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어지는 41절을 보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 죽으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의 속마음을 통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야곱 때문에 자신의 결과가 좋지 않다 여기며 슬퍼하고 분노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처럼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결정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을 우리는 후회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후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결과를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면 그때 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후회가 아닌 무엇을 했었어야 할까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나 잘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요.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결단하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에서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근심하고 돌이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결단하고 변화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에서가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용서하시고 그에게 더 나은 현재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에서와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에서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남탓만을 하며 억울해하는 제 모습을 오늘 에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후회는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후회에서 떠나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후회에 빠져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후회가 아닌 회개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그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을 인정하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실질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현재가 아닌 과거를 살아갔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제의 축복을 빼앗겨 비통하던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제발 자신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빌어주었기에 더 이상 너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에도 에서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삭은 그때도 여전히 에서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도 거절을 당했지만 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간청합니다. 그제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요.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축복이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은 이게 축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축복보다는 저주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이게 축복인가 저주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 결국 그의 멍에를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마주한 결과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대가였습니다. 물론 에서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서의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서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는 증거인데요. 에서가 멍에를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현재라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그가 과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 숨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찬양 즐겨 부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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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인정한다면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모습일 뿐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의 씌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는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모든 걸 위탁한 이후에 요셉의 주인의 모든 소유가 더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최선을 다할 때 그의 최선을 통하여서 요셉의 주인의 소유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성실함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을 때도 그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그에게 옥중의 모든 죄수들을 돌보게 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재반 업무를 맡겼는데요. 만약 요셉이 죄수로서 불성실했다면 간수장이 그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라면 노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죄수라면 죄수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며 우리의 어그러진 삶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후회만 하던 에서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때 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에서가 절망에 빠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는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라는 위치와 권리와 축복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말은 그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인데요. 그의 그런 모습이 축복을 빼앗기고 난 후에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축복을 빼앗긴 후에도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방법과 지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을 회개의 핵심적인 요소로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서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실수로 인하여 잘못했던 그런 과거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완성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선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의 삶이 선으로 완성된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런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그의 주인에게서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주인의 중요한 것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오네시모가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주인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을 훔쳐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 자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중범죄뿐만 아니라 주인의 중요한 것까지도 도둑질해 갔습니다. 이게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큰 죄를 범하면서까지 도망쳤습니다. 그가 왜 도망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짐작하기로는 자신의 종이라는 이 신분, 노예라는 이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최선이 악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었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물렀던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그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종의 신분을 탈피하려 했지만 그의 결과는 결국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매듭을 풀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이 매듭을 풀어보려고 헬면할수록 더욱더 엉켜버려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실타래와 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데요. 그때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엉켜있던 삶의 매듭이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의 매듭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이 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빌레몬에게 쓴 바울의 편지에는 오네시모를 자신과 같이 대해달라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빌레몬은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의 간청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를 종이 아닌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그런 잘못했던 과거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그나티우스의 교회사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이후에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악과 실패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 자신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삶을 선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신데요. 회개를 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이 삶의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바꾸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 잘못과 실패까지도 선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에서와 같이 그렇게 후회만 하고 또 과거에 얽매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엉켜 있었던 삶의 매듭을 풀었던 오네시모와 같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선으로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우리는 에서와 같이 지난 날을 후회하고 지난 날의 과거에 얽매어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잘못했던 과거가 해결되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에 더욱더 힘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